주신 말씀을 가지고 몹시 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That's not fai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하는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고 느끼게 될 경우에 우리는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몹시 분한 인생으로 만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면 우리는 자칫 몹시 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인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를 함께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인의 삶을 보면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온전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아우 아벨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아벨은 받으시고 나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는 아벨과 자신의 비교의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반항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아벨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가인은 힘들어했었고 그 가운데 분노했었고 그의 안색이 변했던 것입니다. 아마 가인은 자신도 똑같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나의 제사도 받으시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가 4절과 5절의 문장 구조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하게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하게 그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가졌던 비교의식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서 형통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 사람과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인과 같이 몹시 분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성경에서 말하는 fair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비교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몹시 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떻게 우리를 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제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릴 때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몹시 분한 인생을 벗어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이러한 비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분노를 통해서 드러났던 더욱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공로로 바꾸어버리는 잘못된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헌신을 공로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감정을 막 억누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마, 이게 아닙니다. 티내지 마, 이게 아닙니다. 화났으면 그냥 혼자 속으로 삭혀야지 왜 그걸 나한테 표현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의 분노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가인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아주 목양적인, 목회적인 질문을 지금 가인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라는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인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신 것이죠. 분노 그 자체보다 분노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 시대에 보면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렇게 맹수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분노가 단순하게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가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어떤 행위를 통해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지금 달려들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가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에게 더 많은 제사나 더 큰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문제를 삼으셨던 것은요, 그가 드렸던 어떤 헌신의 크기나 아니면 헌신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헌신에 대한 구조예요. 헌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 앞에 분노했을 때 여러분 그 분노가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인의 분노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헌신과 뭐 자신의 노력이라고 될 수도 있고 땀 흘림이 될 수도 있겠죠. 가인도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렸을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왜냐면 이것이 나의 땀 흘림이었으니까, 왜냐면 이것이 나의 헌신이고 희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마땅히 받으셨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기에 앞서서 나도 모르게 마음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은근히 내 삶을 좀 잘해주시겠지라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열심히 특세를 했습니까? 인생이 좀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특세 동판 받고 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그 슬쩍 한번 이렇게 쓱 못 본 척하면서 옛다 이런 거 하나 정도 너에게 필요하지 않았니? 라고 해주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뭔가를 우리에게 보상하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나의 공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몹시 분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건 좀 서운하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의 헌신과 희생을 나의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가인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까지는 갚아주셔야지 라는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정말 인생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라는 모든 사람의 동정의 대상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저 인생 어떡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모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김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죄를 다스리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교의식과 공로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요구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